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로 아침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던 이들이 자주 사용하던 무기는 바울의 그 정통성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사도성,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이 추천서가 통용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도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곤 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예루살렘 쪽의 열두 사도들의 추천서를 말하는 것이었고 바울의 적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이 열두 사도가 아닌 바울의 사도성이 극히 의심된다고 음해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사도직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열두 제자들이 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뭐 그런 추천서 같은 것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이 고린도에 온 자들은 바울이 정통 유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가 거짓 사도라고 음해했습니다. 이들이 중요했던 것은 아무리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가 많아졌다고 해도 이방인 교회가 커졌다고 해도 역시 정통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뿌리를 중시했어요. 모든 그 형님은 다 형님 족보는 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6절을 봐야 되는데 6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었겠죠? 옛 언약은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율법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율법 조문, 율법 조문은 그래서 율법 시대의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의 시스템 하에서는 이 율법 조문의 시스템 하에서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의 의식을 잘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시험들게 하던 유대교 출신 이 교사들은 대부분 이 율법 조문의 직분자들, 즉 율법 시대의 생각으로 아직까지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옛 율법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옛 유대교의 전통대로, 옛 율법 시대의 그 생각대로 이 영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파한 이 복음의 핵심은 조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부분 은혜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가 플러스 돼야만 완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유대 전통의 할례 의식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100% 은혜만으로 100%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은혜는 기본이고 이런 것들은 이런 율법적인 행위들도 반드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해야만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우리가 은혜만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않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런 율법적인 구약의 행위들을 아직도 계속해야 한다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누가 율법적인 행위를 잘하나 안식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거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 비교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는 하나님을 굉장히 언제 우리가 잘못한 거 야단치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게 되죠. 이런 율법 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의 시대를 사는 이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고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 오늘날에도 보면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복음에다가 계속 인간적인 전통과 교리와 관습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룰들을, 법칙들을 너무 많이 갖다 붙였어요. 교단의 법과 전통과 규율과 복음과 그 자체보다, 그 복음 그 자체보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통같이 복음의 진리처럼 절대화시켰던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만든 전통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 많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땡하고 종을 안 치냐? 왜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울지 않냐? 왜 서서 찬송가를 갖다가 한 대여섯 번 더 부르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화시켰던 그것들이 다 교단의 전통들이거든요. 사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막는 인간적인 관습들이 많아요. 미국에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교회당에 국기를 걸어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또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거든요. 이런 교단법이나 조그만 거 하나하나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서는 오히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사 먹는 문제나 주일날 양복을 입어야 되느냐 캐주얼을 입느냐, 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넥타이를 잘 매지 않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드럼이나 기타를 들여놓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직도 예민하게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비판하는 일이 교회 안에 아직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막 예수 믿은 특히 젊은 어린 성도들은 이 순수한 복음의 은혜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인간적인 교회 전통을 가지고 길을 팍 죽여가지고 예수 믿는 기쁨을 앗아버리는 경우가 오늘날도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 온 그 선배들이라는 사람이 자꾸 교회에서 군기를 잡으려고 해요. 그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군기를 잡으려고 해요. 그거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유를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새 언약의 시대에 세워진 영의 직분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조문의 직분과 그 말은 옛 언약의 시대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분을 영적 직분을 행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하는 사람과 새 언약의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바로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새 언약의 일꾼들이 직분을 받아서 일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의 인정서가 바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율법이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보여줘야만 되니까. 그런데 9절에서 율법의 직분을 또 정죄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정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율법 시대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그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뭐 다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자꾸 지적을 해줘요. 비판하고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율법 조문의 시대에 직분자들이 돌아다니면은 교회가 아주 그냥 숨이 막혀요. 마치 그냥 무서운 헌병들이 돌아다니면서 회초리 들고 막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때죠. 그래서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기를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방들을 다녀보고 그러면은 꼭 죽겠다 싶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가서 직장에 가서 그 힘든 사업에서 막 공격당하고 인신공격당하고 억울한 욕을 먹고 그래서 이제 좀 다 때려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이에요. 영의 직분자들은, 영의 성령 시대의 목사들은, 장로들은, 순장들은 이렇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면 살아나는 것. 7절을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 시대의 영적 직분자였던 모세에게도 영광이 주어졌어요. 그 영광도 대단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 얼굴을 사람들이 막 채 마주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율법 시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이 그렇게 컸다면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직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주 특별한 영광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시는 영광이. 이 바울의 대적들이 항상 이 영적 리더십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루살렘 형님교회보다 이방인 교회들이 훨씬 커졌거든요. 근데 커지니까 불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어려.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받은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어른 행세를 하려니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뿌리가 없는 거야. 뿌리가 약해. 형님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야. 우리 유대인들이야. 사실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도 아주 단단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두 사도도 함부로 이걸 무시를 못했어요. 베드로도 이들과 붙으면 눈치를 봤어요. 사실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 교육을 다 받은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들과 척을 지지 않는 것이 바울이 출세하는 데는 훨씬 좋아요. 교회에서 출세한다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만은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게 더 편했는데 정치적으로 그게 안전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산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영적인 족보가 없는 예루살렘의 뿌리를 두지 않은 정통성이 없는 지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막 각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개척한 교회들 다 부흥하고 그를 통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얘는 정통 졸업장이 없네. 정통 지도자 자격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는 영의 직분이다.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다.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직분의 영광은 영의 직분의 영광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서가 박수소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 조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교회 리더십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쫓아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한다는 말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일을 쉽게 말해서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거죠.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 정통 예루살렘 가문 족보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 기적 일으킬 허가서 받았어? 이런 거예요. 그들은 혈통과 전통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정통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주는 영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영적인 직분자에게는 영적인 그 증거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요.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인 실력과 기름 부으심과 부흥과 열매가 그를 통해서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영적인 이 실력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권위를 휘두르려 하고 바울 같은 영의 직분자들을 공격하고 음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서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실력과 권위를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금 10대 교회 중에 한 반이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목회하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다른 지도자들의 그 18번 문구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저 사람이 정통성이 있느냐. 그러면 신학교 나온 자기들 교회는 그렇게 쭈그러뜨려져 가는데도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으면 학벌 따지고, 너 몇 살이야? 나이 따지고, 너 누구한테 배웠어? 족보 따지고. 여러분, 태권도 구단 그 공인 단증 걸어놓으면 뭐해요? 지나가는 깡패한테도 막 우더터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없고 부흥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해야지. 아, 저 사람 신학교 제대로 안 나왔다고. 어느 교단 출신, 교단, 그 정통교단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의 직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의 직분을 받으면요, 인간적으로 높고 낮음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장로가 집사보다 훨씬 훌륭할 것 같죠. 그러나 스테반 집사는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어주는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사실은 그래, 회사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저기 그 임원들보다 훨씬 실력이 있는 젊은 직원들 많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더해요. 영의 직분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손길들이 있어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이미 미국과 한국이 없어요. 이제 이미 중국의 남미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은 정통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정통 교단 출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율법 조문식 사고방식, 인간의 전통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촛대, 영광의 촛대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계속 옮겨가요. 한때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았던 영의 직분자들도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율법 시대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 중에 성령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교회, 힘없는 교회들, 옛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광은 떠났는데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옛 언약의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집사에게, 어떤 장로에게, 어떤 목사에게, 어떤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 장로, 재직들이 있습니다. 또 올 가을에 우리 교회 또 새 임직자 후보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40여 명가량 이제 가을에 임직자 훈련을 거쳐서 12월에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 직분은 영의 직분이거든요.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광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겸손히 받아야 할 것이고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기를 갈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력자, 세상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 제가 항상 우리 후배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면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목회자의 기도와 겸손과 말씀 앞에 엎드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앞에 옷 입혀주는,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하려는 생각은 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권위가 될 것이다. 저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굽신거리던 존경해주던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계급의식이. 영의 직분에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영광이 가득해서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주는 추천서, 학벌, 직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으로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광으로 가득한 영적 실력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인간의 박수소리와 영광을 의식합니다만은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는 없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직분을 주신 영의 직분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졌듯이 하나님 우리도 영의 직분자로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만을 바랄 뿐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영의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